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신자의 현실이란 무엇인가, 신자의 실존이란 무엇인가, 우리 거룩하신 예수께서 성부께 이제 간구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중요한 실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주 전에 우리 김창성 목사님께서 그 요한복음 이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주셨었습니다. 이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앞에 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려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각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벌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러고 이제 그녀를 이렇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을 들고 있는 그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순간 이제 가늠한 여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이제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같이 간음을 저질렀던 남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 여인만 홀로 이렇게 잡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이런 아마 음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그 분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운명을, 자신의 목숨을 이제 결정받아야 되는 아주 그 수치스럽고 절대 절명의 아주 그 난감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빠져있게 된 것이었죠. 만약 제가 그 여인이었다면 저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별로 고맙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물론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녀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이 단지 그녀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이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인은 얼마나 자신의 생명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지만 그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인이 감당해야 했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만만치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 가늠한 여인이래. 그런데 현장에서 잡혀왔대.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죽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 가늠한 사람이야. 이런 그 평생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시선을 견디면서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육신의 질병이 났거나 심지어 죽음에서 일으킴을 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다시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병들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열이 나든 뭐 복통이 일어나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이제 한 번 또 더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으면 뭐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만 보면 뭐 예를 들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뭐 나사로 얼굴에서 막 갑자기 그냥 후광이 환하게 비춰서 야, 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래.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신 사람이래. 이러면서 뭐 로마 병장들도 나사로 앞에서는 뭐 무릎을 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신비한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는 했겠지만 아마 저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또 아마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 들어서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그렇게 죽었겠죠. 어차피 다시 죽게 될 인생, 크게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은 인생,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사로를 살게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그래서 뭐 얼마나 신납니까? 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방언으로 온갖 이 족속들의 말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그런데 왜 베드로를 그때 죽게 하지 않으셨냐는 거죠. 그때 딱 베드로가 죽었으면 베드로는 아주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딱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적당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해전에서 이제 적에게 그 이제 돌아가셨던 것처럼 절정인 순간에 딱 이 세상을 떠났으면 아주 영웅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바울에게 굉장히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그 자리를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는 거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바울한테 욕을 하여튼 직사하게 먹는 겁니다. 그때 딱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설교하고 딱 순교당했으면 딱 그런 과오가 없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체험을 했던 그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다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에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셨을 때에 그 강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한 2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무슨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그 스타디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멋지게 어디 선교사로 나가서 살다가 딱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생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좋은 날도 있지만 부끄러운 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우고 싶은 날들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불행한 날도 있고 신자로서 명예롭게 느껴지는 날들도 있지만 되게 후회스럽게 느껴지는 날도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쌓여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쌓일수록 내 안에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떤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실수와 자책과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 회한들이 쌓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왜 이 인생 계속해 살게 하시나. 내가 잘 나갈 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멋지게 딱 하고 주님께서 엘리야처럼 나를 불병거로 산으로 올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떤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뭔가 내가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왜 계속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연장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생겨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은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유언 기도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그 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는 존재로 서 있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따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야 니네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여지없이 그냥 잠을 들어버리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요한 같은 경우도, 제자들 같은 경우도 멋지게 구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냥 이렇게 괜히 말고의 길을 잘라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데, 예수님 그 심란함 중에 말고의 귀를 붙여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더 심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죠. 이렇게 베드로 사도 보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도 이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이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 제1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에 이 뜨거운 여름에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을 결정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살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세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원 자체가 굉장히 초월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밝힐 수 있는 거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명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여러 생명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인격으로, 한 존재로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치환할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각자라고 하는 한 독특한 독립된 인격으로 이 자리에 다른 때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왜 여기 있는가는 성경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개인의 삶 일상도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세상과 어떤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고백하는 말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어떤 그런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나 어떤 그 추상적인 내용들 말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되물어봤을 때에 참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던 시기, 한국에서 부흥하던 시기에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사람이 어떤 우월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그것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 어떻게 뭐 교회 안에서 더 세상보다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 지점에 오늘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는 훨씬 더 넉넉한 것 같고 예수 믿지 않는 내 후배, 내 옆에 집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나는 더 마음이 좁고 왜 예수 믿는 내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교회를 다니고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걸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별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요한이 썼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요한 1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의 꽤 뒷부분에 있죠.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을 함께 같이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기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의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 거죠. 여기서의 세상은 뭐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6절부터 보실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 반대하여 서 있는 모든 것, 물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사탄과도 같은 그 자리에 대척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렇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움켜잡고 그 욕망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금방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100년 뒤에 내가 그것을 향유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옷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내가 50년 뒤에 그것을 향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렇게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믿음, 그 신앙, 그 관계, 이런 것들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18절에부터는 이제 뭘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란 뭐냐?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과연 뭘까요? 자, 그 지점을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실 텐데,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이 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오는데 어둠이 그 이 빛이 비친 것을 깨달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18절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빛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요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수군거림이 많았을까요?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막 이렇게 수군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러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여기서도 예수에 대해서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탄압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40절에도 또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곤혹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걸 알지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그 겉모습으로 보면 전혀 그리스도로 인정할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많은 어떤 그 이제 곤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7장 45절에서 이제 52절의 내용이 이제 바로 그거죠.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냐 우리가 잡아서 가두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군수군거리는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먼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좀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일까 수군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수군수군거리는데 그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행위를 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늠하다가 잡혀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8장 12절입니다.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한 그 빛,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한 그 빛,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엄연한 증거로 보여주시며 나는 빛인데 어떤 빛인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떤 이상에 입각하여 사람들의 현실을 억압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나는 어떤 그 빛을 소유한 이성의 빛을 소유한 존재만이 참된 인간이고 덜 이성적인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탄압받아도 되고 노예로 삼아도 되고 핍박받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 심지어 그렇게 서구의 어떤 사람들이 이성 중심주의에 빠져있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빛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죄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깝깝하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빛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그분은 빛이신데 진리신데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고 우리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 현실과 무관한 초월이 아니시고 우리 현실을 위하여 초월로부터 초월을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신 우리의 현실 속으로 그 뚫고 내려오신 초월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God with us,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선물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부정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야 내가 이제 그 바요나 시몬에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지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아니 너 참 복이 있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 반석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을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전 참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아서 칭찬받았다가 욕먹었다가. 근데 왜 그렇게 사탄이라고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 택하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잖아요. 야 내가 몇몇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줄 아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온 줄 아냐? 내가 나를 따르는 몇몇 갈릴리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줄 아냐? 아니다. 나는 몇몇 사람들의 유익을 어떤 이익집단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난 모두에게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다. 이 생명은 너희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너희가 얻어내고 너희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상관없이 선물로 주시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을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쫓냐 쫓지 않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어디 도망갈 수 없어서 다 이 자리에 묶여 오신 분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쫓았던 그 사도들의 길이 베드로의 길이든 그것이 사도 요한의 길이든 도마의 길이든 바돌로매의 길이든 바울의 길이든 다 명예로운 길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중간에 실수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사도의 길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가 베드로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 곁을 지키는 물론 이렇게 멀찍이 해서 지켰지만 혹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경험하는 그거를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지만 또 실수를 하죠. 도망가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욕을 먹고 하지만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 그 과정을 걷는 것 자체로 본문인 거예요. 명예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쌓여가지고 어떤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성경적 삶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거하시는 현실 자체가 명예로운 삶인 겁니다. 축복된 삶인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눈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현실적이어서 천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냉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시하는 삶은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삶을 한번 다시 살아보라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나사로는 어떻게 살게 됐을까요? 한번 죽었잖아요. 한번 죽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두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런데 그는 이 삶이 덤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제 가늠했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연장받았어. 용서받았어. 그 용서가 자신의 삶에, 자기가 가늠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낙인처럼 찍혀있지만 그 낙인보다 더 큰 영광으로 예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짓밟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명예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명예로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날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 했었는데 그 내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돈 걱정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된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전교인 수련회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예, 뭐니 뭐니 해도 경품 추첨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선물을 이제 후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품 추첨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야, 개혁주의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편린을 봤어요. 영원의 어떤 순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품을 내신 분도 사실 그 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경품을 이렇게 제공하신 분들이 경품을 내면 뭐 이렇게 뭐 마일리지가 교회에서 쌓인다든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거 좋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 1등 상품이 그 공기청정기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그거 받으신 분이, 그거 다 우리 수련회 이제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나 이거 집에 있다고, 다른 분들이라고. 그래서 또 추첨해가지고 다른 분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거 팔지. 기꺼이 받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거죠. 그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메리카 선주민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기 전에 원래 계셨던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인디언이라고도 하는 그분들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 부족들 중에 어떤 부족은 그 포틀리치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하는데 선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그 사람의 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가 폐가 망신할 때까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른 부족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선물을 그냥 확 안겨주는 게 이 사람 위대한 추장이다라고 인정받는 길이었답니다. 물론 거기에도 이제 내가 위대한 추장이 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기꺼이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두레라든지 뭐 길쌈이라든지 서로 가서 돕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회였는데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하여 부리는 관계가 됐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그거와 반대되는 걸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장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거의 아무것도 생각,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내놓는 겁니다. 꼭 물질적인 선물만 선물이겠습니까? 때로는 맛있는 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를 향한 아주 아름다운 미소일 수 있겠고 저는 우리 남성 성가대 분들 보면서 정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가만 보면 다 이렇게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에서 뭐 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현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오셔서 뭐 이렇게 놀려셔도 이렇게 허허 웃고 계시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누가 뭐래도 이렇게 와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뭐 이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고 세상에 돌아가면 어차피 또 현실이 또 오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주님의 열어놓으신 새 삶이 없었다면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내일 또 돌아가서 현실의 그 치열한 삶을 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주차 문제로 고민하고 층간 소음으로 고민하고 예 뭐 이렇게 뭐 구조조정으로 같이 고민하고 취직으로 고민하고 그런데 수요일에 나와 주일에 나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이 우리를 감싸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주일에 경험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교우들과 함께 경험하는 이 신앙적인 현실이 이 세상의 세속적 현실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세속적인 현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죠. 세상 사람들이 늙어갈 때 우리도 늙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병들 때 우리도 병들고 세상 사람들이 더울 때 우리도 덥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도 같이 비를 맞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다죠.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의 현실이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로 일하셨고 그게 역사상 꽝 하고 십자가로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완성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선물로 존재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한번 해보는 예, 오늘 했다가 내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죠. 다음날 또 하면 되죠.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운명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빨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기를 원할 만큼 치열하고 피폐하며 허무하고 막막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꽃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복된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물로 살아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